낙심 눈금판 해석하기. 이럴 줄은 몰랐어. 1980년대와 1990년대 내내 단탄북스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타깃으로 한 시리즈물을 출간했다. 이 시리즈 도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무려 2억 5천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바로 그 유명한 내 모험을 선택하라 시리즈다. 나도 청소년 시절에 이 시리즈의 신간을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이 난다. 이 책은 그저 그런 평범한 책이 아니다. 독자는 이 책을 읽을 때 뒷이야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야기의 여러 지점에서 독자는 각자 다른 방향의 줄거리를 고를 수 있다. 이야기의 결말을 저자가 아닌 독자가 결정한다. 독자가 고르는 선택 사항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는 것이다. 보안관이 되어 우주로 향하는 문으로 빨려 들어가고 싶다면 73쪽으로 가면 된다. 96쪽으로 가면 외계인들이 강도들과 동맹을 맺는다. 자신의 여행을 스스로 선택해 나갈 수 있다는 개념은 더없이 매력적이다. 내 방식이 통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냥 읽기를 멈추고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 다시 시작하면 된다.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결말의 여지가 많다. 실제 살고 있는 세상에서 당신에게 이런 힘이 있다고 상상해보라. 계기판에 낙심 눈금이 올라가면 그저 역경과 실망스러울 일이 없는 다른 모험으로 갈아타면 그만이다. 내 모험을 선택하라 시리즈를 성인 시장으로 가져가려는 시도가 한두 번 있었지만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다. 어른들에게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세상 현실만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뿐이어서가 아닐까? 처음에는 우리 인생 이야기가 특정한 방향대로 원하는 대로 펼쳐질 거라 생각하지만 삶은 좀처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기 시작한다.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 낙심이 찾아온다.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서 체중계에 올랐는데 체중계 숫자가 변함이 없을 때 낙심이 찾아온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몇 달간 아니 몇 년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만 같을 때 낙심이 찾아온다. 짝사랑하던 상대에게 마침내 용기를 내서 고백했는데 너처럼 좋은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 라는 답변을 들을 때 낙심이 찾아온다. 밤을 새워가며 일했는데 정작 다른 사람이 승진할 때 낙심이 찾아온다. 최선을 다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거나 감사를 표시하지 않을 때 낙심이 찾아온다. 임신 테스트기가 또 음성 반응일 때 낙심이 찾아온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할 때 낙심이 찾아온다. 누구나 이 감정을 안다. 밤새 공부했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열심히 연습했지만 벤치 신세를 면하지 못할 때, 면접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합격 전화가 오지 않을 때, 대학교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을 때, 우편함에 또 다른 세금 납부 독촉장이 날아올 때 우리는 이 감정을 느낀다. 낙심은 희망과 자신감과 용기를 잃는 감정이다. 한때 희망을 품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 끝내 희망을 버리고 만다. 한때 용기와 자신감이 넘쳤지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이내 자신감을 잃어버린다. 낙심은 형태가 있는 사물이 아니다. 낙심이라는 감정은 보거나 만질 수 없다. 낙심은 무게나 부피를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어깨를 짓누른다. 구약 성경의 한나 이야기는 낙심한 사람에 관한 사례 연구감이라 할 만하다. 한나의 방법은 통하지 않았다. 삶이 그녀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한나는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낙심해 있었다. 사실 그녀는 오랫동안 낙심해 있었다. 그녀는 엘가나라는 남자와 결혼했는데 사무엘상 1장 2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 낙심해 있었다. 통제불능의 상황 속에서 실망스러운 일을 겪어도 상황을 반전시킬 능력이 자신에게 있을 때는 그나마 낫다. 쉽지는 않겠지만 학교로 돌아가 다시 공부하거나 가정상담센터를 찾아가거나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 상황을 전혀 통제할 수 없을 때는 낙심 눈금이 급상승한다. 캐런은 자신의 암에 대해 어찌해볼 방도가 없었다. 마크는 아내의 식은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다. 헤더는 대학 시절에 한 선택을 되돌릴 수 없었다. 그리고 성경 속 한나는 자신의 부림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대개 낙심이 찾아와서 문제를 가중시킨다. 불임이 얼마나 큰 낙심이 되는 상황인지 모른다. 한 연구에서는 불임과 이혼을 함께 겪은 여성들의 63%가 불임을 정서적으로 더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꼽았다. 상담사인 내 친구는 만성질환이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지원을 받지만 불임 부부의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그 고통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우리의 방법이 통하지 않고 게다가 그 고통을 홀로 견뎌내야 할 때 낙심 눈금은 더더욱 올라간다. 오늘날 불임이 사람들에게 주는 실망감을 과소평가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한나 시대에서 불임은 지금보다 훨씬 크게 낙심되는 일이었다. 당시에는 아이를 낳는 것이 여성의 주된 목적이면서 아내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당대 사회는 한나라는 여성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자식이 없는 여성을 경멸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기던 사회였다. 삶이 바라던 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낙심이 찾아오고 낙심하는 순간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한다. 낙심하면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 잘못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DIY 낙심. 한나는 엘가나와 결혼을 했지만 엘가나에게는 두 번째 아내가 있었다. 엘가나는 먼저 한나와 결혼한 뒤에 한나에게서 자식을 얻지 못해 분인나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일부 다처의 상황을 보여준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례가 모범적인 사례인 것은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일부 다처의 사례는 하나같이 문제만 일으켰다.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일부 다처제의 사례는 모두 경고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일부 다처제는 악한 관행이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엘가나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해 낙심했을 것이 분명하다.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엘가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그는 두 번째 아내를 맞았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방법대로 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거스른 행동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더 큰 낙심에 빠지고 만다. 엘가나의 DIY 방식은 불순종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잠시 동안 낙심 눈금이 낮아진 듯 보였지만 이런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낙심 눈금을 더 높이게 되어 있다. 나의 오랜 지인이 이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단 이름만은 밝히지 말라는 부탁이 있었기에 여기서는 그냥 스티브라고 부르겠다. 나는 10년도 더 전에 한 남성 모임에서 스티브를 만났다. 그는 틈만 나면 부부 사이의 문제를 토로했다. 그와 아내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부부싸움을 벌였는데 다툼의 원인은 주로 부부 간의 잠자리 문제였다. 구체적으로는 스티브가 아내와 잠자리를 충분히 갖지 못해 불만이었다. 스티브는 아내와 육체적 친밀감을 나누는 시간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라 몹시 실망해 있었다. 그리고 실망감은 오래지 않아 낙심으로 발전했다. 이후 몇 년 동안 스티브의 낙심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다. 언제부턴가 그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방식으로 그 낙심을 다루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뜻은 아내를 자상하게 대하고 자신의 필요보다 아내의 필요를 더 우선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스티브는 이와 정반대로 했다. 먼저 그는 아내를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자신의 낙심을 다루려고 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극심하게 압박했고 아내가 이를 거부하면 화부터 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싸늘한 태도로 아내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와 육체적 친밀함을 원할 뿐 정서적 친밀함은 추구하지 않은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우리 모임 중에 스티브는 급기야 포르노 중독을 고백했다. 부부 사이가 때때로 되지 않자 그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았던 것이다. 그는 그것이 잘못임을 알았지만 심지어 그 고백을 한 후 와중에도 여전히 아내를 탓하며 자신을 정당화했다. 결국 그의 포르노 중독을 알게 된 아내와 그는 그때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그런 상황이 거의 2년간 지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티브는 아내와 다른 남자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들을 보게 되었다. 아내는 남편이 요구해온 관심을 다른 남성에게 주고 있었다. 스티브는 자기 의에서 비롯한 분노로 아내를 세게 몰아붙였고 결국 참다 못한 아내는 집을 나갔다. 스티브는 낙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DIY 방식을 시도했고 그 결과는 더 큰 낙심이었다. 엘가나도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한나와의 사이에서 자신의 뜻대로 자식을 얻지 못하자 그는 두 번째 아내 분인나를 맞아들였다. 하지만 그 방법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났다. 엘가나의 불순종은 그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나에게도 말할 수 없이 큰 낙심을 안겨주었다. 해마다 엘가나는 두 아내를 데리고 약 30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실로를 방문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에 따르면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한나의 낙심 눈금은 한층 올라갔다. 필시 한나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애썼을 것이다. 어쩌면 금요일까지 남편의 둘째 부인을 바꾸라라는 책을 읽었을지도.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계속된 실망. 사무엘상 1장 7절에 낙심을 정의할 만한 좋은 표현이 나온다. 바로 매년이다. 몇 달, 심지어 몇 년까지는 버틸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 매년 반복되면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감을 잃기 시작한다. 이 상황을 등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실망 더하기 실망은 낙심. 상황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낙심은 갈수록 더 심해진다. 한나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그녀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더 이상 먹거나 마시기도 힘들어졌다. 혹시 이런 수준의 낙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입맛도 사라지고 잠도 잘 이루지 못하는 상황. 감정적인 고갈이 육체적인 고갈로 나타난다. 괴로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한다. 잠시나마 상한 마음을 가슴속에 묻어둘 수 있겠지만 골물대로 굶은 상처는 언젠가는 터져나오고야 만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이 길어지다 보면 우리는 현실 부정에 빠지곤 한다. 샤크탱크는 우리 집에서 자주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투자를 받아야 하는 발명가들과 기업가들이 다섯 명의 부유한 벤처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제품이나 사업을 홍보한다. 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면 날씬 거울이란 발명품을 기억할지 모르겠다. 이 거울은 구부러진 유리를 사용하여 착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면 5kg쯤 살이 빠져 보인다. 이 거울은 원래 개개인을 위해 고안된 것이지만 발명가들은 의류 소매업자들이 이 제품에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옷가게에서 잠재 고객이 옷을 입어볼 때 이 거울로 자신을 바라보면 옷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제조업체들이 이 거울의 정체를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울의 오른쪽 아래 구석에 제품명이 버젓이 쓰여 있다. 그러니 앞으로 옷가게에서 청바지를 입어볼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거든 부디 거울의 오른쪽 아래를 보지 말기를. 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날씬 거울 외에도 현실 부정으로 낙심을 다루기 위한 온갖 제품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예컨대 날씬 거울의 자매품으로 날씬 저울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저울에 올라가면 몸무게가 실제보다 5kg 적게 나온다. 그렇게 되면 저울에 보이는 수치와 거울에서 보이는 모습이 정확히 일치한다. 여기에 날씬 안경까지 갖추면 더없이 완벽해진다. 날씬 거울에 비추인 자신의 모습이 멋져 보이고 날씬 거울이 그 환상을 뒷받침해 주지만 애인의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슬픈 현실. 그럴 때는 애인에게 날씬 안경을 써달라고 부탁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애인에게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으리라. 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목소리, 현실 부정을 부추기는 목소리에 둘러싸이기 쉽다. 끊임없는 비교. 나는 한 가지 비범한 능력이 있다. 바로 언제 어디서나 가장 긴 줄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마트 계산대나 드라이브스루, 공항 보안 검색대, 아니 그 어디서든 여지없이 나는 항상 가장 긴 줄을 선택한다. 우리 가족은 가장 긴 줄을 고르는 내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항상 나와 다른 줄에 선다. 설령 가족이 선 줄이 짧아도 내가 그 줄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내 안에 있는 초능력이 워낙 강해서 내가 그들 줄에 들어가는 순간 그 줄이 가장 길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년간 긴 줄에만 서본 결과 깨달은 게 하나 있다. 비교하지 않으면 낙심할 것도 없다는 것이다. 내 줄이 줄어드는 속도를 옆줄 속도와 비교하지만 않으면 말이다. 하지만 비교하는 그 순간 곧바로 낙심이 밀려온다. 우리의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낙심 눈금이 올라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의 방법은 잘 통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낙심 눈금은 급속도로 치솟기 시작한다. 이런 현상을 군인나 효과로 부를 수 있다. 임신을 못하는 그 자체도 힘들지만 아이를 잘 낳는 다른 여성과 한 집에서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대가족을 이끌고 실로로 가는 내내 남편의 다른 부인이 자식 자랑을 한다고 생각해보라. 한나의 속이 뒤집어지고도 남았으리라. 사무엘상 1장 8절에서 엘가나는 이런 말로 아내인 한나를 위로하고자 한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엘가나는 무엇이 문제이며 대체 기분이 가라앉아 있는 이유가 뭔지 묻는다. 여기까지만 말하고 그저 조용히 귀를 기울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엘가나는 눈치 없이 계속해서 말을 잇는다.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저런, 부인을 대하는데 이렇게나 서툴다니. 엘가나가 조용히 귀 기울여 듣기만 했다면 한나의 낙심 눈금은 서서히 내려갔을 터다. 하지만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상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행동으로 한나의 낙심 눈금을 확 끌어올렸다. 첫째, 엘가나는 한나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여보, 왜 울어? 그는 별것 아니라는 말로 이 상황을 넘어가려고 했다. 몹시 괴로워하는 상대방을 두고 그는 이런 식으로 말했다. 별것도 아닌 일로 뭘 그리 슬퍼해. 마음이 상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뭘 그 정도 일로 낙심하고 그래요. 정말 힘든 일이 뭔지 들어볼래요? 둘째, 엘가나는 남편인 자신의 존재만으로 한나가 기뻐해야 마땅하다는 말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아? 나와 결혼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 나처럼 이해심 많은 남편과 결혼하고서 어떻게 낙심할 수 있지? 엘가나는 아내의 기분이 어떤지 물었다. 하지만 그렇게 물어놓고서 정작 아내의 감정에 귀 기울이기보다 아내의 상황을 바로잡으려 했었다. 이 접근법은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정 의심스럽다면 직접 한번 엘가나 접근법을 시도해보라. 배우자가 무슨 일로 화가 나 있을 때 이렇게 말해보라. 여보, 자기한테는 내가 있잖아. 뭘 더 원해? 나 같은 남편을 만나고도 모자라?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위로 같지 않은 위로를 시도하는 남편 때문에 한나는 극심한 외로움에 사무쳤다. 외로운 만큼 낙심의 눈금을 높이는 것도 없다. 한나는 외로웠다. 물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남편, 자신을 업신여기는 또 다른 부인, 비참한 기분만 더해주는 아이들과 한 집에서 살았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도 외로움은 찾아온다. 한 번은 초등학교에 다니던 둘째 딸에게 언제 가장 외로웠니? 라고 물은 적이 있다. 그때 딸은 이렇게 대답했다. 애들이 많은데 나 혼자 앉아있을 때요.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는 남편의 말은 한나의 낙심을 덜어주기는커녕 더 키웠다. 마음이 상한 감정을 무시하는 말은 사람을 더 깊은 외로움에 빠뜨린다. 그분 앞에서 마음 쏟아내기. 사무엘상 1장 9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여기서 일어나니는 단순히 일어났다는 신체적인 자세를 말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앉았다가 일어섰다는 뜻이 아니라 한나가 지금까지의 삶이 지긋지긋해졌다는 뜻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문제를 해결하고 통제하고 무시하고 축소하기 위해 애를 쓴다. 그러다 다시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린다. 결국 절박한 순간에 이른다. 계속해서 앉아있든지 일어나든지 결정해야 할 순간에 이른다. 바로 그때 한나는 일어나 기도를 하러 갔다. 한나는 일어나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중에도 마음이 괴로웠다. 이 구절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박하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큰 소리로 흐느끼거나 울부짖는 것을 말한다. 이런 통곡의 이미지 외에도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에서는 한나의 낙심을 묘사하기 위해 히브리어 6개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 단어들을 낙심 눈금판의 여섯 눈금으로 볼 수 있다. 1. 낙담하다. 기가 죽다. 라 레바브. 2. 마음이 괴롭다. 고민스럽다. 마르네페쉬. 3. 비참하다. 고통스럽다. 오니. 4. 마음이 몹시 슬프다. 케사트 투아르. 5. 원통하다. 시아후. 6. 격분하다. 카아스. NLT 성경의 경우에는 두 개의 다른 히브리어 단어 마르네페쉬, 시아흐를 하나의 영어 단어 앵귀쉬를 사용해 번역했다. 그것은 아마도 한나의 낙심을 담아낼 마땅한 영어 단어가 그만큼 부족해서일 것이다. 감정의 수레바퀴에는 낙심에 해당하는 감정이 여러 가지지만 때로 낙심이 감정 수위는 우리의 언어를 초월한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낙심이 심해질 수 있다. 한나의 낙심은 절박함으로 이어졌고 절박함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앞서 말했듯이 감정은 우리를 어딘가로 움직이게 이끈다. 한나의 경우 낙심은 그녀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결 쪽으로 움직이는 결과를 낳았다. 성경에서 우리는 연결을 위한 한나의 기도를 엿볼 수 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상 1장 11절. 한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다.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는 하나님께 협상을 시도하는 말처럼 들린다. 하나님, 저를 위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협상할 수 없다. 협상은 아예 불가능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애초에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제시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류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 협상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한나가 하고 있는 것은 협상이 아닌 항복이다. 한나는 바다로 돌아가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고 있다.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엎드려 항복하고 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이슬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5절. 마지막 구절의 순서를 눈여겨보라.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우리도 이래야 한다. 우리의 방법이 통하지 않아 낙심이 밀려올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다. 이어서 한나는 엘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1장 16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한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은 뒤에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 한나가 당장 임신을 했는가? 아니다. 한나가 기적을 약속받았는가? 아니다. 하나님이 한나가 곧 임신할 거라고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셨는가? 아니다. 하나님이 결국 한나의 뜻대로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았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바로 이것이다. 낙심할 만한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바뀐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 상태다. 성경은 한나와 나머지 가족이 집에 돌아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 한나는 임신을 했다. 한나는 아들을 낳았고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다. 한나는 그 이름을 말할 때마다 낙심 중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되새겼다. 낙심은 희망의 상실이지만 한나가 사무엘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 희망이 가득 차올랐다. 낙심은 둘 중 하나의 결과를 낳는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거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거나 스스로는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모험 가운데 있는가? 삶이라는 이야기에서 다음 상황을 선택할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가? 물론 당신의 모험을 스스로 선택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모험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서 그분의 힘으로 일어나 계속해서 걸어가라.